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를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구속사도 삼위 하나님의 그 작업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에베소서의 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강력한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드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1장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은혜는 밑에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로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장에서 넘어오면 하나님은 함께라고 하는 비밀을 제시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적인 교훈은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이 대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그것,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침,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필요하고 새 사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시켜 갈까, 제 설교 원고를 우리 지휘자도 몰라요.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이시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일치시키는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만 묵상해도 여러분 하루가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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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함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비밀은 4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의 비밀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주님의 것이 곧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떤 것이냐?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살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 구속사의 큰 기둥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어요. 완벽한 그림을 위해서는 성육신이 있고 또 마지막에 다시 오겠다고 했던 이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과 마지막 날의 재림은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죄와 심판에 대하여 해결되어졌다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유익이 대단히 커요.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으니까 말씀이죠. 십자가는 모든 이김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싸움에서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됩니다. 산적한 문제가 나를 옥죄다 할지라도, 엄청난 바리케이트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활 역시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문의 얘기가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밝히는 성천의 결과는 영광과 종귀에 관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2장 9절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도 잘 보셔야 합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천사들보다도 잠시 못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천사란 존재가 그 위치 격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보다 격이 낮습니다. 천사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쭐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항상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구렁텅이에 처박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귀에 관을 쓰신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은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장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멋진 예수, 나중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사보다 못한 그 경지도 참아내고 죽음도 달게 받았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그 예수라는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이미 맛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육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까? 영생으로 직결될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 이치를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부활이 이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음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기대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은 상상도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잘 죽어야 멋진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거 부활, 승천,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힘드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부활은 부활장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이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승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반열, 그 같은 길을 따라가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성천을 우리는 그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의 이김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듭난 성도답게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고 또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붙이셨을까요?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을 북적거리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게 하셨던 것, 그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고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날에 영광과 존귀의 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부활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거듭남의 그 비밀을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약속을 우리 손에 쥐고만 산다면 하루하루가 힘들다 할지라도 웃음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인상이 찌푸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면 얼굴이 펴져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졌음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성천이 바로 나의 성천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루 사는 이 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 바로 내 문제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대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고, 즉 약속과 관계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뭐 하나님도 없는 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야, 나 기대, 내가 열망하는 것 그것 좀 한번 충족시켜 줘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잘 믿고 있다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 이 기대,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는 인생들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표정이 사나우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부드러운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거울 보십니까?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그거 확인하기 위한 거울 보는 이유입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으로 여러분 방향을 트십시오. 목적을 바꾸십시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직도 사납다면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끔 내 표정의 변화가 여러분 현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 기대하신다면, 아 맞아,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여기도 교회를 짓고 저기도 교회를 지어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자리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같아, 이걸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교회로, 교회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유통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임무가 부여돼요. 이제 네가 교회 밖을 나가면 너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람, 내가 맡기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소임을, 교회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 잘하는 것이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장에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봉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것의 봉헌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셔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전했던, 내가 감동 줬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한 주 살았느냐, 이거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모양 이렇게 내가 그래도 흉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그 어떤 열매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낼 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병폐를 낳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약하게 보인다면 우월증에 빠져버려요. 그것도 병입니다. 우월감이 너무 세면 그것도 질병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자리하게 돼요. 그것도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의 상처 속에 아직 헤어나질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이는 몇 살이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상처에 하나님 터치하시고, 그래 네가 어른이지, 어른으로 살아야지, 왜 캐캐묵은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세월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줄 것이 많아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확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열심을 통해서 얻은 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집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열매 맺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선한 몸짓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결과물이 나와요. 그것이 정로입니다. 정로. 근데 계속해서 덮어놓고 우리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약화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우쭐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랑이 막 생겨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냐 물었을 때 답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구절은 종교계에게 모토로 사용될 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액기스, 삶의 그 힘은 은혜로부터 나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여러분 기적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이 자리하지 않으면 겸손이 교만으로 대치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너 같이 믿을 바야. 내가 교회 안 나가는 내가 나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양정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선물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한바구 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 기쁨이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잡으면 안 돼. 저들은 항상 갈로 밖으로 쳐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언제 누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로 밖으로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습니다. 그 앞부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갈등이 생깁니다. 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 사람은 갈로 밖으로 쳐도 되겠지? 아니에요. 치고 말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 틈을,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버팅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매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미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 미션만 잘 손에 쥐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뿌듯함을 하나님이 안겨주셔요.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더 재미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오직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에까지. 아니, 피조 세계에까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풀에도, 나무에도, 짐승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말씀하는 구속사는 유통의 복음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직무유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멈춰있다. 직무유기예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말씀드렸죠? 백보자 심판에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책들에 대한 얘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명책에 대한 관심은 갖는데 책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말을 들었잖아. 전하라고 했잖아. 너 전달했어? 직무유기했잖아. 다 기록되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들었던 걸 내가 한 몇 년 후에는 하지. 아니요. 여러분 기억력이 끝까지 안 갈걸요? 지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교회 문을 딱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신건강은 괜찮을 거예요. 왜?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 죄에는 여러분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하나를 딱 수첩에 적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 전달하라고 그랬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 함께의 비밀이 너무 심오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함께의 비밀이 어떻다는 것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만물에게까지 유통시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뭐가 잊어버릴 것이 없으면 단둘이 잘 하고 문을 항상 개방해놔야 돼. 왔다 갔다 하도록. 비가 오는 날 우리 양정교회가 이 문을 탁 열어놓고 이 문을 탁 열어놓으면 비 맞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갈 동안 비를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해야지요. 교회니까. 이것이 유통의 복음을 생활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SOS가 있어가지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내려서 우이동까지 택시를 대절하고 쫓아갔어요. 뭐 하러 갔느냐? 오랫동안 법당을 차려놓고 점을 보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이 법당을 처리하고 싶은데, 치우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치웁니다. 손 못 댑니다. 왜? 귀신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니까. 우리는 가서 또 잘 정리해 주잖아요. 자, 밖에 나가 계세요. 쫙 정리했다 하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하고 그 고물상에 팔 거는 또 팔아버리고 불태울 건 불태워버리고 싹 정리해줘요. SOS가 오면 그렇게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분 또 모시고 가서 같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 여러분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의 신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두려움을 쫙 반감시키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함께라고 하는 비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얘기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 감이 다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탁 배척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지요. 드디어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통해 만유가 통일됨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문호를 개방하라. 너가 그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어디까지요? 만물에게까지.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의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성대를 마디와 지체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가게 만드셨어요. 함께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성장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남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말씀이지. 이 원리와 비밀을 깨닫는 사람을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사람 노래하잖아요.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와, 새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 천기가 어떻게 누설됐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통하지요 뭐. 전부 다 영적인 어떤 이 교로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내 모습, 이전에 내가 갈구했고 내가 그렇게 전통처럼 내 무기를 삼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요? 새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새사람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집니다. 남성과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신부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무장한 군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남자, 여자 하니까 우리 물리적인 남성, 여성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철저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예요.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 수업이 있어야 돼요. 그 신부 수업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수업 잘못되어지면 조건이 좋고 멋진 신랑감이 있다 할지라도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짱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신랑들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참된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로서의 수업, 무장한 군인으로서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딱 겸비시키고 장착시켜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신앙생활이 예수와 함께하는 일상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 시간에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얘기를 할 때 제일 기뻐하시거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의 비밀에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애버렸고 새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그 모습, 그걸 열망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인내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묵묵히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인공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지만 오늘 우리 청빙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고 또 양정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 좋은 목회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좀 더 피조세계까지 유통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양 어깨 위에 미션으로 제공해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양정교에 출석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